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시작.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갖고 내 품에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 이 예배를 또 올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 저희가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또이 예배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또 저희 마음에 이 말씀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괜히 들뜨고 기분이 좀 좋죠.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을 하지만 한 번만 찾아봐도 12월 25일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지역에서 12월에는 너무 추워서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늦가을, 빠르면 유월절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으니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태어나신 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이 태어나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더욱더 생각을 하고 기렸었습니다. 그럼 왜 25일인가 12월 이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수 있겠으나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의 눈을 끄는 혹은 재미있는 혹은 심지어는 논쟁적인 토픽, 주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2000년 전 어느 날 태어나셨는가가 그 중요한 이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그분이 실제로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구약에 예언된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태어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도 없고 고통당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으며 그러게 인간 모두의 죄사함도 있을 수 없고 다시 오심도 있을 수 없으며 실체적인 하나님의 왕국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의 탄생이 없으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없게 되는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인분들은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서 내 품에 안길 때, 그참그 이상한 느낌, 그것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안는 것 자체가 어색한 그런 내가 아이를 안아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할 수 없었습니다. 떨어뜨릴까봐, 안다가 어떻게 될까봐 정말 조심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그 순간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도 중하고 사실 의미도 모를 그 소중함이 내 품에 있는 것이 정말 말로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품에 안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입니다. 생명은 품에 안아 보았을 때 그 생명을 느끼게 합니다. 그의 움직임에서, 그의 숨소리에서, 그의 심장박동에서, 그리고 체온에서 우리는 그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아있기에, 그리고 생명이 있기에 내 품에 안긴 그 생명은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으신 적이 있겠지만 그렇게 집중해서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의 대언을 보면서 또 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또한 연결을 한번 같이 시켜보려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특징은 그는 의롭고 독실했습니다. 25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의롭고 독실하기에 성경의 기록에 그렇게 남겨졌을까요? 독실한 것이 유명하게 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유명해지려 독실하려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독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독실한 것은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 관계의 진정성을 알고 하나님과 그와의 진정성의 깊이를 다른 사람들이 인지를 하여서 그가 유명해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고 독실했습니다. 의롭고 독실함. 두 단어가 서로 상호치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믿음은 의로운 생활에서 남들에게 더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위로 남이 보기에도 의롭지 아니하냐라고 해석을 하면 매우 쉽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읽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보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를 볼 수 없는, 우리가 볼 때에 그의 행위로 그가 의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까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게 됩니다. 독실함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님께 헌신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독실함은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에 중간 장애물이 없이 주님과 소통을 하는가, 그것은 자신만이 압니다. 그래서 독실함은 의로운 행위에서 또한 그 실체가 사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는 남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믿지 않는 자가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의로우면서 독실했습니다. 그나마도 행위에서도 의로웠으며 평상시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특징을 알아보면 그 의로움과 독실했던 결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후반을 보면 독실해서 무엇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고 독실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멋진 말을 하거나 엄청난 선행을 하거나 뭐 기도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그림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롭고 독실하여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고 독실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위로를 신실하게 기다리다 보니 더욱더 독실해지고 의로워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시므온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위로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 즉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진정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에 없었던 완전한 위로를 주실 것을 알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의롭고 독실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 주님의 위로를 알게 되면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위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막연한 어떤 우연 상태의 정이 되지 않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위로겠지.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빨리 잊어야지. 나는 잘 있는 편이라 괜찮아. 라는 자신 안으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또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시므온의 세 번째 특징은 이어지는 본문에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는 오늘날의 그 시기와는 다른 시기입니다. 구약을 보면 성령님이 사람에게서 또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잠에서 깨어서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힘도 같이 떠나게 되었죠. 특히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의 영께서 계속해서 시므온의 머리 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그에게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의롭고 독실했던 시므온에게 계시된 말씀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계시고 기대가 되는 계시였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위로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에게 그런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계시는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를 보게 된다면 진정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한이 없게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의 특징은 27절 초반부를 보면 그는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도 발길을 옮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더라도 성령에 힘입고 그 안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그냥 발길을 옮겨 물리적으로 들어가는가 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 짧은 구절을 넣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성령을 힘입어 오느냐 아니면 그냥 일요일이라 오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겠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로 예배에 오시고 또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본 것처럼 적어도 다섯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시므온. 드디어 그는 성전 안에서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데려온 아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의 관례는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후 약 40일 정도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면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바 모든 육체의 태를 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 될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대속할지니라. 16절에 너는 난 지 한 달이 넘어 대속받을 자들을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5세겔의 돈으로 대속할지니 1세겔은 20게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므온은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 부모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시므온이었다면 조금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난 그 오랫동안 기다리며 엄청나게 강한 성인 뒤에선 뭔가 빛이 나고 그래서 완전히 보자마자 그 위엄과 대단함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강한 분을 기다렸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 위에 머무르셨던 성령님이 그가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즉시 바로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얼굴에 순간 실망의 빛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아이라고 제가 언제 커서 메시아가 되나 저는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시므온은 아마 그 대속 헌물을 의뢰를 하기 위해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의 품에 직접 그 아이 성령님께서 가리킨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이를 안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아이를 건네받자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그는 평생 기다려온 죽기 전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본다는 그 말씀이 계시가 다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를 안으면서 어떤 강한 생명을 품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꼬물거리며 움직이는 손에서 눈을 감고 입을 벌려 움직이는 오물거리며 움직이는 얼굴에서 숨을 쉬는 코에서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었을 때 빨리 뛰고 있는 아이의 심장에서 안았을 때 느껴지는 그 온기에서 그는 생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에서의 구절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는 그 놀라운 말씀 속에 그 생명의 실체를, 어떤 뿌연 안개 속에 어떤 느낌이 아닌 그 실체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아는 채 드디어 하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실체가 자기 품에 있음을 알고 느끼고 그 생명을 느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힘없이 보이던 아기 예수가 진정 메시아라고 느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대언의 말씀을 더욱더 축복으로 주시게 됩니다. 저희는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한 적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 갓 지난 아기 예수님을 상상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 순간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의 대언, 문자적으로 믿지만 내 피부에 정말 닿아 있지 않아서 실체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었던 그런 말씀들과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 두 개가 진정 하나가 되어서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믿음을 확실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실제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라는 나라가 가보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호주가 없다고 강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호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뿌연 상태에서 오는 어떤 평화로운 어떤 기운 혹은 느낌, 이런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함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은 첫 번째로 그는 의롭고 독실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에게 계시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올 정도니 참 대단하신 분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오늘 알아본 시몬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가 시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요, 그를 알고 믿고 있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미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위로를 그렇게 주십니다. 시므온에게는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셨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내주를 하십니다. 시므온에게는 짧은 계시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밝히 밝혀지고 모아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시몬이 구세주를 보고 난 후에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우리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능과 복된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시므온보다 몇 배나 더 좋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꼭 시므온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이 갖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므온의 특징 중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의롭고 독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실함과 의로움이 있기 전에 복음을 통한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지 아니하였다면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들에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도리어 실족하게 되며 가족은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는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34절과 35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대연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올바른 말씀 위에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의 위로가 그에게는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시므온이 경험했던 대언과 실체에 대한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생명품에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실체적인 믿음에서 느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그분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주의 말씀이 진정한 실체가 되어 우리 품에 안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 깊이 이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경에 있는 대언들이 바로 나를 향한 대언이 되고 주님의 위로가 진정한 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느낀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에 아까 읽었던 예수 이사야서에서 그 다음 구절 7절의 재림과 관련된 그 구절이 저희의 말씀으로 또한 다가오게 됩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복된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자신의 품에 안긴 시므온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생명을 보았고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 생명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품에 안았을 때 분명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일, 우리 품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실체적인 생명으로 여러분께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